2017년 10월 1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장소와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건너가야 할 강은 무엇이며 그러기 위해 극복해야 할 거짓 혹은 의심들은 무엇일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여정입니다. 저니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직장을 바꾸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정을 가다 보면 뭐 산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그 산을 돌아갈 때도 있고 산을 넘어갈 때도 있고 또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또 때를 따라서 이제 푸른 초장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정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그 여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 혹은 물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무슨 강을 건넜죠? 야곱 하면 딱 떠오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름도 야곱하고 좀 비슷한 얍복강이라고 하는 이제 강이 있습니다. 이제 형을 피해가지고 저기 외삼촌의 집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 가족도 생기고 재산도 이제 많아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음이 계속 힘든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그 형을 다시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혼자 혈혈단신으로 도망갔지만 이제는 큰 가족을 이제 이루고 또 재물도 굉장히 많아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이제 무서운 거죠. 하지만 계속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못 건너가냐 하면은 얍복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건너가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땅으로 이제 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주저하고 못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가족을 보내는데 그것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또 가족과 이런 또 재산은 또 뒤늦게 또 보냅니다. 내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의미 있는 것까지 다 건네 보내는데 정작 본인은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밤 야곱이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얍복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생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얍복강을 건너죠. 거기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떠오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싸우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새 막 이게 늘어가지고 처세술이 늘어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너무 반가운 겁니다. 불과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관점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얍복강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딱 떠오르는 물이 뭡니까? 홍해바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요, 뭐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뭐 애굽 또 군대가 또 쫓아오죠. 거기서 잡히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따라오는 이집트 그 정예병들도 다 수장시켜 버리시면서 진정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신학에 보니까 바로 그게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경험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그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려면 뭐를 지나야 된다? 아,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어떨 때이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마다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다른 모든 것은 다 건네놓고도, 보내놓고도, 정작 자신은 건너지 못하는 그런 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 얍복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건너가야 할 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될수 있습니다. 헌신해야 할 것을 알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건너야 할 물이 될수 있고요.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나의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도 나에게 지금 주어진 건너가야 할 물이 될수 있죠. 뭐가 다, 무엇이든지 다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너가는 것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장애물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움은요, 친구예요. 같이 손잡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궁금하기 때문에 더뭐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두렵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보내자고 한 것도 그렇고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서 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더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심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을까? 정말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땅을 차지하게 하실까? 저렇게 무섭고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능히 상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두려움하고 결부되니까 우리 못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심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5가지 의심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가 훨씬 더 쉽고 편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든지요, 강 2편이 저편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미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강 건너 저곳은 잘 모르겠어.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강을 건너가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흔드심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은 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때가 되면은 막 둥지를 갖다가 막 흔든대요. 흐트립니다. 그러면 이제 둥지가 보통 그런 나뭇가지하고 또 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막 흐트면은 뾰족뾰족한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새끼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걸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있기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둥지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가만 놔두면 안 떠나니까 어미 독수리가 막 둥지를 흩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막 꼴 보기도 싫고 막 함께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안 떠나고 있으니까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안주함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 강 건너편은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생소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1장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너 이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이미 전에 약속 줬던 그 조상에게 맹세해서 그들에게, 그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이 땅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일관된 말씀이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모세와 그 백성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그때는 의심하고 두려워서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세워진 리더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해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Take heart and be courageous. 혹은 be strong and courageous.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성향도 있고 또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고 마음을 잃을 수 있는 또 상황이 앞에 놓여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너하고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 우리 힘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강함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편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는, 버려야 하는 그 용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불편하고 걸리는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흩으시는 겁니까? 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과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의심은요,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필요로 하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저 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은 지쳐서 쓰러져 버릴 거야. 안 가본 길이잖아. 너무 많고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정착을 했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익숙한 테러토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디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저 강 건너는 모르는 곳이야. 가다가 지칠 수 있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로움이나 어려움 자체를 피하고자 한다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포장된 채로, 야, 저거 너무 좋겠는데, 끌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딜리버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해 시켜 나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소가 있으면은 냄새도 나고 똥도 늘 갈아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마구간이 늘 막 흐트러지고 그렇죠. 그래서 소를 키우지 말자. 그러면 이제 소의 힘에서 오는 유익은 아무것도 못 얻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어. 어려움이 닥쳤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건 뜻이 아닌 것 같아.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반지의 제왕 시리즈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판타지 영화거든요. 막 액션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울었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는 건지 아니면 취향이 독특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 목적을 향해서 반지를 절대 반지를 버리기 위해서 그 펠로십이 함께 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이제 끝났다 절망하는 순간에 생각지 못한 도움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그 갈등과 연약함과 그런 모습도 다 드러나게 이게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 쓴 분이 J.R.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글 쓸 때도 그런 어떤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 절대 반지를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모든 악의 그런 괴계를 딱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 하더라도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포기했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야 너 왜 그렇게 포기했어? 너 이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시련과 고난들이 과정에 많이 있었거든요. 모두에게 다. 근데 끝까지 이루고 보니까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과정들이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가장 합당한 이유와 목적들이 다 있는 그런 일들이었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순작하게 모든 것이 잘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많은 어려움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야곱조차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정이 쉽지 않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과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팩터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포기하지만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의 발걸음만 그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내딛고 나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요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요. 나는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내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유산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내려가는 더 큰 물줄기가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가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게 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겁니다. 부르실 때는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상식,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혹은 그것 때문에 나는 부족하니까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라. 그 공급받아 그걸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늘 도우심을 받고 나가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갑자기 그 관점이 바뀌는 경험을 한 겁니다. 내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게 되는 완벽한 조건이 되는 거구나. 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대조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임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의심은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더 많은 반대와 거절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소리에 우리가 위축되고 타협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요한 웨슬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당대에 있었을 때 요한 웨슬레를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요한 웨슬레, 존 웨슬리 다 합니다. 기독교인들, 뭐 감리교인들 뿐 아니라도 다 합니다. 성결교인들 아니라도 다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요한 웨슬레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방해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있어요. 저는 시편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시편 한 편씩 같이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다윗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행악자로 인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막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이게 너무 좋다. 다윗은 뭐 이미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윗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좋다. 왜? 다윗도 이런 방해자와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뭐 더 될 것도 없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과 방해와 또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소리가 계속해서 남게 되어지고 어떤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높이시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그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거룩한 실용주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노예에게는 노예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던 지극히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니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됩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릭 조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책으로 썼습니다. 그책 이름이 파이널 퀘스트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출판하려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혹은 막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출판사를 차렸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그거 꼭 그런 식으로 쓸 필요 있냐. 철로 역전 같이 소설과 같은 형식으로 써도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텐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 좋아할 거다. 그럼 너 공격할 수 있고, 너 미니스트리에 굉장히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그때 이분이 그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우린 다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우린 다 믿는다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 책으로 써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아, 비판자들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책 때문에 이분은 더큰 평판을 얻게 되어지고 그 미니스트리가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또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적자와 비판자들도 오게 되었지만, 또 반대로 그책 때문에 지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도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냐면은 추수할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면은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추수할 때라는 게그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단강의 물수위가 가장 높을 때가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뚝에 차고 넘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바로 그때가 요단강을 도하하기에 좋은 때도 아니다. 아니죠. 수위가 제일 낮을 때 건너는 것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일 안 좋은 때입니다. 수위가 제일 높을 때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또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또 지혜대로, 순리대로 일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아, 이건 좀 어려워. 때가 좋지 않아. 불가능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정확한 타이밍이야. 이제야말로 내가 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시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홍해가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출처를 못 찾겠어요. 어떤 사람은 피터 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이올라 왈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막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뭐 누가 썼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내용만큼은 너무 감동적입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는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너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앞에는 물이 막혀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들이 쫓아 말 타고 쫓아와 막 사방으로 갇힌 겁니다.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항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그럴 때 찬양하기 시작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라.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라.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딱 맞는 조건이고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작은 순간들부터 순간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애써본 사람들은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죠. 혹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럼 들으셔야 돼요. 분명하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니, 찬양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일하신 다음에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물이 끊어지고 거슬러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는 분명히 물이 먼저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야 우리가 갔는데 왜 지금은 먼저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잠깐만, 이거 하나님이 아닌가 본데? 사탄 아니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가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에 반하는 것이랄지라도 혹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끄신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은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새로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멈췄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평강을 늘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걸어나가 보면 평강이 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정 따라 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예언적인 그림이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이런 노래도 부르고 또 세례도 요단강에서 베풀잖아요. 왜? 죽어버렸고 옛자는 다시금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니까 무려 강물이 거슬러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슬러 가가지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쌓이기 시작하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담이라고 하는 변방에 쌓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음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고요? 아담까지 거슬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죽음이 비롯되었거든요. 시작되었거든요. 그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단강에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죽음이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아담에게까지.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요, 아담과 그 뒤에 따르는 백성들과의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얼마의 거리를 두냐고 하면은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프로페틱 그런 픽처,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떤 예언적인 그림일까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략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2000년 정도의 거리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성경에서 이야기되었던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우리 생각하면은 막 전쟁, 환난, 기근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큰 부흥과 추수가 있을 것이다.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주셨던 모든 일들, 은혜들, 기름 부으심들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거라는 모든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신대요. 구약은요 그림이었을 뿐이고 신약은요 첫 열매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신대요. 그 큰 부흥과 추수의 때가 임하게 될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처럼 날짜 계산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에 대한 시즌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하면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너희가 알아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주의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제 마음의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건너가야 될 강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깨닫고 또 품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그 모든 기업들을 내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많은 생명들을 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세대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랜드 컬렉티브의 Every Giant Will Fall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를 믿음과 용기로 싸워 차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broke every chain forever.
Impossible.